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이 도시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운 말씀의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상해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순서로 소개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첫 순서로 소개할 것은 상해 인민의 행복 지수입니다.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각 도시나 국가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해시 정치협상회의 주석회의에서 상해 인민의 생활관과 행복관 조사 보고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상해시 정치협상회의 문화역사위원회가 개혁개방 30년 이래 상해 인민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그런 조사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인민들과의 직접 접견 등을 통해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설문지의 설문 항목은 개인 생활, 그 다음에 사회의 민주화 정도,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전, 정치 참여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도 뭐 관리직이라든가 기술직, 노동자, 학생들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주로 상해 인민들의 그 개인 생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조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먼저 상해 인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상해 인민들 중에 약 한 50% 정도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해 인민들이 종합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행복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100점을 만점으로 놓고 볼 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69.16점, 뭐 대략 한 70점 정도 이렇게 중국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상해 인민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이 결과는 상해 인민들 가운데 이제 절반이 자신이 행복하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직접 응답했다는 것이고요.
네네.
또 조사 결과 시민들의 종합적인 행복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한 70점 정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답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설문 조사 가운데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문항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각각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을 이제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상해 인민들의 50% 가까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대략 한 6.7%로 나타났고요. 비교적 또는 대체로 행복하다고 대답한 시민이 41.7%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시민이 43.2%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시민도 6.8% 정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매우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시민도 있었는데요. 한 1.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시민,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시민이 이제 대략 합계로 보니까 한 8.4%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행복하다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8.4%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상해인민들은 어떤 곳에서 주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예, 이번 문항에 이제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이런 문항을 넣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매우 건강했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74.6%나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역시 건강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이제 꼽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먹고 살 걱정이 없다 하고 또 상해가 많이 잘 사라졌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해인민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답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제 이런 답변입니다. 한 54.4%가 바로 가정의 화목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화목한 가정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네.
하긴 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조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겁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상해인민들이 생각한 또 다른 행복의 기준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답변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한 20.6%가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설사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다 해도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튼 뭐 지금까지 문항을 통해서 상해 인민들에게는 첫째 건강,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화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느낌이 이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상 조사에서 나타나는 상해인민들의 생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조사에서는 상해인민들이 어떤 곳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곳은 그것을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이제 돈을 쓰기 마련인데요. 조사 결과 상해의 각 가정들은 일단 첫 번째 일상 식의주 비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녀 교육 및 문화 비용,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 및 실내 장식 비용, 그리고 네 번째가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사용 비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전화세, 가정 의료 비용 및 보건 의료 비용 순서로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역시 식의주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군요.
네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음식과 옷을 사는 비용은 크게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의주 비용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비용은 그 주택 임대 비용이었습니다. 상해에 있는 주택들 중에는 매우 크고 현대적인 주택들이 많은데요. 그런 주택들은 이제 몇 년치 월급으로도 살 수가 없을 만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민들이 이제 돈을 주고 집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매월 주거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먹고 입는 데 쓰는 비용은 높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체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해 경제도 이제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음식과 옷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났고요. 그 때문에 이제 가격은 이제 더 눕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외출해서 비싼 음식을 먹는 이른바 외식 문화가 생겨났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음식을 먹는 비용보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외식 비용이 더 높을 정도로 일상적인 먹고 그다음에 옷을 입는 비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옷을 구입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예, 옷을 구입하는 비용은 이제 개인에 따라 크게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옷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상해 인민들은 이제 계절별로 적게는 두세 벌에서 많게는 대여섯 벌 정도 옷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정도의 옷을 사는 데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상해에는 10원도 안 되는 아주 누군 옷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1년치 월급을 주고도 사기 어려울 만큼 비싼 옷도 이제 같이 있는데요. 비싼 옷을 좋아하고 그런 옷을 수시로 사는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옷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는 옷을 사는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건 뭐 아무 나라나 또 뭐 북조선에서도 또 어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차이가 같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금방 상해 인민들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상해 인민들 가운데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게 되네요. 얼마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해에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통계 결과 한 30% 정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 정도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한 가정이 21.7% 정도였고요. 그리고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가정은 한 2%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 가운데에는 이제 상업용, 장사를 하는 그런 주택이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대략 한 29%, 그리고 구경주택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살고 있는 가구가 한 36% 정도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스로 주택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한 4.1%로 그렇게 집계가 됐네요. 여튼 상해 인민의 주거 생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응답자들 가운데 약 84%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이거 무슨 국가집이라고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할 게 있는데요. 지금
네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네네.
자기 집이라고 하는
네네.
이제 북조선에서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네네.
국가의 집을 개인들이 임대해서 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는 이거는 자신의 집이다.
네네.
자기의 개인 소유다.
네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유 제도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제를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제 사실 엄격히 말하면 소유 그 자체는 국가 것이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택이 개인의 소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이 약간 좀 돌아갔는데요.
네.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생활할 경우 생활이 아주 좀 다소 불편할 듯 하는데요.
네네.
단칸방 주택이 많은 이유 이게 뭡니까?
글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방이 여러 칸인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아마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누군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리하니까 단칸방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해의 그 방 한 칸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이 조선에서 말하는 한 칸짜리 주택과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 한 칸에 중국식 주택 구조에는 이 방 한 칸에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침실이 이제 모두 모여 있는 그런 전통적인 주택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식으로 방 한 칸만 이제 딸랑 생각할 게 아니고 집이 한 칸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겠습니다.
네. 이 중국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이후 개인 소유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해인민들의 경제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예. 예.
북조선식으로 얘기하면 승용차죠. 승용차를 네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제 자동차 보유율일 텐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상해 인민의 소형 자동차 보유율은 소형 승용차 보유율은 대략 100가구당 약 한 7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은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100가구당 10대 정도, 30대 연령층의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는 20대입니다. 9.2대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이제 40대가 한 6.1대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체로 20대와 30대 젊은 층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가구 가운데 지금 현재 대여섯 집 정도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상해의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해마다 자동차의 보유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가용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최상의 네네. 목표를 가지고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이동의 자유도 또 허용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예. 상해 인민들의 여행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 상해 인민들의 소득이 2000년대 중반에 1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면서부터 여행 문화가 급격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약 한 35% 정도의 가정이 여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65% 정도는 이제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한편 100가구당 한 6.5명 정도 꼴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쓰는 비용은 중국 돈을 기준으로 평균 한 11,000원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정도면 중국이 이제 해외여행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교육생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먼저 상해 각 가정이 교육에 쓰는 비용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각 가정이 교육비로 지출하는 그 한 학기 평균 비용은 인민학교의 경우에는 중국 돈 약 한 1,800원 정도, 중학교는 2,5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약 한 4,600원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음악이라든가 미술 교육을 비롯한 이른바 기타 과외 수업 비용으로 또 한 달에 대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돈 1,000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800원이면은 달러로 한 350달러 정도 드는 건데요. 네네.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군요. 예,
상해의 교육 비용은 중국 전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많은 비용을 교육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무래도 그 상해 인민들의 높은 교육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일 듯합니다. 상해 인민들은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의식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때문에 이제 교육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 대학교가 네네. 중국 상해에다가 분교를 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미국의 유명 대학이 중국 상해에 분교를 내는 배경이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3월 28일이었죠. 그 미국의 뉴욕 대학교가 상해에 분교를 개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중국에 분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뉴욕대학교 분교의 위치는 포동에 있는 류가치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착공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뉴욕대학은 실물경제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자본 활용 이론을 가르치는 금융이라든가 재무 또 국제경영 과목을 중심으로 2013년에 학부생 기준으로 이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해에는 지난 1994년에 설립이 돼서 개교 17주년을 맞이하는 유럽 국제 경영 전문 대학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학들이 상해에 진출하는 이유는 상해가 중국 최고의 경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시에서 인재들을 모아서 육성을 하고 그들이 이제 상해를 무대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아마 장기적인 전략과 목적이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상해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해 인민들이 절반이 넘고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이 생활에 만족하는 상해 인민들의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100가구 가운데 약 7가구 정도는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고 약 35%의 인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소득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해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조선인민이 살 길도 개혁개방으로 소득을 높이고 또 그것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상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교통과 통신 그리고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의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